이 시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교훈하고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우둔한 지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완고함 정서를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감옥에서 진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사형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나 사형수보다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죄 용서를 받아 누리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미 제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지만 중생한 신자라도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롭게 되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존재라면 이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일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는 갈망보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께서 세리와 장녀처럼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들과 어울리셨고 또 그들의 특정한 죄를 사해 주신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로만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세요. 내가 너의 죄 빚을 탕감해 줄게 라고 말씀은 하시고 여전히 부채는 남아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였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 용서의 은혜를 실제적으로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였지만 우리 편에서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심령 안에서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양심과 율법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고 사탄은 우리가 범한 죄를 빌미로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탄의 참소와 양심의 공격은 복음으로 무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 용서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죄 용서의 은혜를 자기 심령 안에 주관적으로 충족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 용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냥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만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영혼이 곤비하게 되고 또 인간적 방식으로 그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욕과 고행의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려고 하게 되든지 아니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는 이런 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복음으로 자기 영혼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는 로마 가톨릭의 고해 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죄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진료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속죄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 제 아들에게 네가 예를 들어서 노름을 하고 잘못 죄를 지어서 상대방이 입힌 그 물질적인 1억 원에 돈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제가 실제적으로 1억 원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이 제가 탕감해 줄게라고 하는 말은 마음만 그냥 만져주는 것밖에 되지 않죠. 따라서 속죄 효력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효력을 믿고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자백을 죄 용서를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 택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뭐지요? 인간편에서 무언가 행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성향, 이걸 가리켜 율법주의적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독교를 제외한 불교, 이슬람 교도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은 다 율법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수도, 금욕, 성지순례 등등으로 자신의 죄책감의 무게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이 내 평생 속죄하는 심정으로 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인간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용서는 죄인에게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이지 고행과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설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죄가 내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변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설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자백하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구에게 고백해야 되는가? 요셉이 보디말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되었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범하겠습니까? 범하리까?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주님께 잘못했지 다른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변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죽게만 범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는 이 인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살피신다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죄를 설명할 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라고 말을 했고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열왕기 기자가 그 왕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 고백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께만 아니라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야고보 사도가 서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구하라. 형제에게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고백하는 형제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매스컴에 나오는 어떤 분이 있잖아요. 국민 상담가. 심리학자 상담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죄가 뭔지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좌절과 그 마음의 아픔은 헤아릴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성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형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함께 이해하고 주께로부터 전적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으로서 또 다른 지체에게 자비와 궁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해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니 하나님께 알으면 되지 왜 형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교리 문답 제2부 신조 56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짐을 함께 지며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과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죄의 짐을 함께 지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범한 죄가 하나님과 형제들과의 사귐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첫 사람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관의 핑계를 대면서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말했고 여자는 뱀이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범죄한 다음에 그래서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외로움은 갈수록 더해지고 처리되지 않은 죄는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갈수록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교만을 치료하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앞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형제 앞에서 죄인으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은 한 면으로 보면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에요.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형제에게 고백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야, 당신 내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쓰레기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죄의 권세는 무너지게 되고 옛사람이 실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은 무너져 내리게 되고 상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신과 평안은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누리고 싶어서 누리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순간 빛이 빠르게 몇 초일지 모르지만 뭐 1초에 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러는데 순식간에 죄를 고백할 때 그 빛이 그 사람의 어두운 마음, 닫힌 마음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서 죄는 그 순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옥죄었고 그 사람을 참소했던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형제에게 고백한 죄는 사탄의 무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는 죄는 다른 사람이 아는 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공격 못해요. 그래 나 그런 사람이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라고 말하는데 뭘 공격하겠어요? 비밀스러운 죄가 항상 우리에게 아픔과 정죄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죄를 고백함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베풀어진 죄삼의 은혜를 주관적으로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밀한 죄를 짓고 난 다음 오랫동안 죄의식에 시달린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그 영혼의 참된 쉼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라고 말하면 교회는 용서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가 제가 대결의 문답 이야기했죠. 그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 용서가 없는 곳이라면 어디나 교회 밖이다.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 우리가 속한 교회, 용서를 해주지 않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교회 밖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정죄당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를 숨기고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죄인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죄인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공동체는 위선과 외식에 능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게 되어 있어요. 아닌 척, 나는 안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허물이 드러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 연약함을 싸매줄까라는 생각은 없어요. 모두가 다 어떤 소리를 들으면 야, 그 잘못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정작 자신이 그 죄를 고백할 때도 나도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드리고 직분자 세워지면 유초등부 있고 중고등부 청년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 어디에 유초등부가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상식적으로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서를 만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죄 고백이 율법이 되겠죠? 그러나 죄 고백이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수단은 될 수 있습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 3권 4장 12절에서 어떤 신자든 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죄에 대한 의식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리하여 외부의 도움 없이는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이 그 처방으로 부여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의무의 일부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짐을 덜기 위하여 자기 목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유용하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의 도움을 간청하여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죄 고백의 대상이 꼭 목사여야 된다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죄를 고백하는 대상이 아무나에서는 안 된다나 그런 말이겠죠. 왠가 하면 죄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특정 목회자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고백을 해도 해야 되는데 대중 앞에 해버리면 때로는 가정이 한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신자가 어떻게 죄 고백을 통해서 제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가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죄 용서를 확신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흔쾌히 용서해 주는 마음이 없이 용서해 줄게 말은 했어요. 그런데 기색을 살펴보니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용서한 것 같지 않은 아주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 그 얼굴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부모 앞에서 자녀가 블록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장난 가지고 놀 때 기쁘게 놀겠습니까? 기쁘게 못 놀아요. 얼굴 살피느라 그냥 블록놀이를 하는데 마음은 매우 우울한 거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은 거로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죄가 계속 쌓이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은 곤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때만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급한 일은 죄삼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가질 수 있는가? 가늠한 여인처럼 내 죄가 사해졌다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처럼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그런 환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또 어떤 교회 예배 순서 안에 죄삼에 서는 순서가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라는 사죄선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사죄선을 선포하는 이 일은 신자 개인의 양심의 평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도 유용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될 수는 없겠죠. 형식으로 지우치면 나중에는 그게 그냥 입에 발린 말이 되고 말아요.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이 없이 죄 고백하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냥 하나의 순서로 그냥 지나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칼뱅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실 때는 결코 확실한 멍에로 양심을 올가매어서는 안 된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명령하실 때 확실한 멍에로 올가매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치석처럼 이게 또 우리 하나의 또 의무로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무거움을 갖게 되는 거죠. 예배 순서를 고민할 때 사제 서는 순서를 개혁교회에서 넣는 교회도 있고요. 넣지 않는 교회도 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넣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3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첫째는 진실한 고백을 했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에서 범죄자가 순순히 자백하면 용서해 줍니까? 아이가 자신이 지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 부모가 달랩니다. 순순히 말하면 용서해 주겠다. 순순히 말했어요. 들어보니까 화나네. 이리 와. 막 때립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잠언 기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함으로 혹은 자기 생활을 고치는 것으로 혹은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회생 절차를 성실하게 받는 것을 보고 탕감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세요. 자기 죄를 후회하거나 몇 가지 행실을 고치는 것으로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구멍난 배에 물을 퍼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점점 들어와서 결국은 배와 함께 그 사람은 익사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일을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각종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는 방식은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충족히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시기에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겨드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보다 여러분들의 죄를 더 크게 여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연쇄살인범도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오늘은 죄사함 받았다가 또 내일은 제대로 못 살면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모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상태가 나빠지면 죄책감과 또한 죄의식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오늘 배우셨죠? 말씀도 배웠지만 성례, 세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다. 의식주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흐려지느냐? 아, 내가 세례받았지. 내가 몇 날, 며칠 날 세례받았다. 그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심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좌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죄 용서를 말씀하실 때 항상 뭘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그 다음에 만나시잖아요.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그 상태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죄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와의 싸움을 싸우시면 항상 성공하나요? 성공하기도 하고요. 성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지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어릴 때 치는 사고는 작아요. 그죠? 성장하면 더 큰 사고를 칩니다. 그죠? 그러면 더 큰 사고를 치면 이제는 그 부모님의 자식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따라서 잘못하면 또 용서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뭐라고 말하면 좋아요? 너의 진심은 내가 안다. 우리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느냐.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또다시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다. 그럴 때는 또다시 돌아와서 죄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자녀의 양육 방식이겠죠. 세 번째로 죄사함의 증거 중에 하나는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미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누린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각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이 될 수 있어요. 누리자 그러면 이전에는 못 누렸는데 이제는 누리자라는 이런 어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신자라 할지라도 마음에 항상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안식이 항상 있습니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쁨과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때로 공고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상태가 더 좋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좋다고 할 수는 없겠어요. 물론 나 한 측면에서 보면 훨씬 더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뭐 특별히 죄의식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항상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화를 위해서 꾸준히 힘쓰게 되면 정죄의식은 많지 않지만 죄의식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어떤 신자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불신자일 수도 있겠고 신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실제적으로 이 죄의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죄와의 투쟁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면서 희희낙낙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신감과 확신은 그 사람의 신앙의 부실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당하고 아무 거리낌이 없고 아주 기세가 등등한데 그게 반드시 좋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죄에 대한 고민을 갖고 슬퍼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사망에 이런 진술이 나타납니다. 이 틀림없는 확신은 구원의 확신을 가리켜요. 이 틀림없는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참된 신자일지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들을 성령 하나님에 의해 알 수 있게 되므로 특별한 계시 없이 보통의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확신에 이를 수 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네 죄가 용서받았어. 이사야처럼 환상 중에 너 더러운 죄가 사해졌다 하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확신을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신 은혜 방편들을 사용할 때 그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한 영혼의 고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지만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죄사면을 받아들일 때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까지 다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포맷된 게 아니거든요. 컴퓨터 포맷해도 전문가들은 다 자료를 드러내잖아요. 저도 한때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이 내 영혼을 너무 곤비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그 죄에 대한 기억을 없애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순간 가진 것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죠.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든지 죄송하지만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질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고백한 죄를 정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심각하게 범한 죄를 다루시기 위한 성화적 차원에서의 징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왜 죄를 무서워야 되는가 하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값을 감당하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원리 아래서 살아간다고 해서 죄가 아무것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 때 창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그 죄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더 가난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만들고 남은 기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기여를 합니다. 네 번째로 죄 용서받은 증거는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간구. 우리가 이미 요리문답에서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의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럽니까? 이 말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묘사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연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이거 빼버리면 교회 밖에 있는 교회가 되고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저도 용서를 구한 때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내가 너한테 용서를 구한다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토마스 왓슨은 이런 원리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은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천국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보라.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면요, 그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적어도 그런 심령의 상태 안에서는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사함의 증거, 마지막 다섯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동네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어떤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군지 알고 저런 대접을 받는가 비난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비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려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더러운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월드컵 뭐 기사를 보니까 아르헨티나 골키퍼인가요? 골키퍼가 하여튼 승부차기에서 잘 막아냈는데 메시를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메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 이야, 실제로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못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는 죄 고백과 죄사함이라는 주제를 생각해봤습니다. 사실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는 회심한 순간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매 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항상 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항상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새 언약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죄사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실 때 바로 그것을 말씀했잖아요. 이 피는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기껏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에 못 박게 돌아가셨는데 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뭐 이건 아니죠. 이런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제 용서의 은혜를 충족히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백이라는 행위 자체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존 라일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전능하신 구세주의 펼친 손 위에 죄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을 놓아드리는 것이다. 또한 전능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의 가슴 위에 지친 머리를 기대고 편히 쉬는 것이다. 주님의 손에 뉘우치는 마음을 놓아드리는 것이고 죄로 곤비한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영혼을 주께 내어맡기고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며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며 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오늘 선포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기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죄를 그토록 끊고 하자 했지만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는 습관적인 죄 때문에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곤비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식을